우리 전후 앞뒤좌우로 이가 다섯 개 이상 보일 정도로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좀 하세요. 표정 확 펴시고. 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남자분들은 말 되게 안 들어요. 안 웃어요, 잘. 여러분 웃을 일이 없더라도 활짝활짝 웃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저도 사실 잘 안 웃는 편이에요. 그런데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재밌는 그림도 보고 또 이모컨도 재밌는 거 이렇게 찾아보고 그래요. 별짓 다 하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9번째 강해를 하면서 12장으로 넘어옵니다.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있어요. 이 왕으로서 일가가 대대로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름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썼던 이름을 그냥 아들도 쓰고. 여기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은 다른 헤롯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뒤편에 나오는 바울이 변증하던 그 헤롯도 다른 헤롯입니다. 어쨌든 이 헤롯의 혈통은 아시는 대로 에서의 혈통이죠. 그래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항상 유대의 분봉왕으로 정권을 잡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중의 지지와 정치적 탄탄한 기반에서 잡은 정권이 아니고 로마 정부와 정치적인 묘수를 통해서 잘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분봉왕을 해요. 그래서 그 헤롯의 왕가를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을 글을 보면 어마어마한 갑부예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부를 축적했죠. 그것이 바로 그 정치적인 중요한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헤롯은 이중적이에요. 로마 정권에도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 로마 정부가 그 지향하고 있는 가치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는 힘이 숭배되던 세상이었죠. 그리고 힘이 선이고 정의였습니다. 또 헬레니즘 문화를 섞어서 받아들이는 바람에 가치관의 혼탁과 또는 이런 그 윤리적인 타락이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돼요. 심정적으로 지지를 안 하니까 늘 이 유대인들이 부담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항상 이 헤롯은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민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심을 자기 쪽으로 물줄기를 틀 수 있을까? 여기에 항상 정치적인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기 야고보의 죽음이 등장을 해요. 자, 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뭘로 죽이죠? 칼로 죽입니다. 이 칼로 죽였다는 누가의 묘사는 정확하게 이 죽음이 불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묘사한 대목입니다. 절대 유대인은 칼로 처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단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죠. 세베대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야고보도 여러 명 등장을 하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사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소야고보, 작은 야고보, 또 이 순교당한 야고보를 큰 야고보 이렇게 별칭을 붙여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초대교회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아주 핵심 그룹이었어요.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원래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어장을 경영했던 집안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때는 예수님에게 오해를 해서 정치적인 왕관을 꿈꾸기도 했었죠. 게다가 성격이 대단히 불같아요. 그래서 보아노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 앞에서 싹쓸이 발언을 했죠. 옛날에 누가 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명해서 그냥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싹쓸이 할까요? 예수님한테 야단을 맞죠. 그리고 이 어머님이 또 굉장히 그 치맛바람이 거셌던 꽤 그 사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러던 야고보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깎아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지면서 그는 정치적인 왕관 대신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죽어요.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의도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민심이에요. 이 성나 있는 유대 민중의 마음을 어떻게 자기에게로 물꼬를 좀 트게 할까를 골몰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가 편치 않는 걸 간파하고 그게 옳으냐 틀리냐 진리 문제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하나는 표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 때 돌아다니는 정치인들의 구호는 99%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건 결국 표를 의식해서 하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눈 멀고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헤롯의 정치적인 야욕에 희생물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반응을 좀 한번 보십시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불똥이 튀죠? 바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에게 불똥이 튑니다. 야곱을 죽이니까 백성들이 아주 기뻐해요. 그래서 늘 이 민심에 관심이 있었던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참에 조금 더 나가보자 하고 악수를 두죠. 그것이 베드로의 체포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붙들리게 돼요. 그 당시 베드로의 교회의 위치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아주 이 정치적인 그 감각의 더듬이는 워낙 발달된 인물이기 때문에 헤롯이 언제 잡냐 하면 자 3절을 잘 보세요. 잡으려 할세 때는 어느 기간이었죠? 무교절이라. 무교절은 명절이란 말이에요. 명절은 천지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절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기간에 고문을 당하고 붙들리게 되죠. 자, 이런 명절을 이용해요. 선거 때 보면 정치인들이 언제 제일 여론의 이 방향타를 관심 쓰죠? 명절날입니다. 추석이 끼거나 설날이 끼면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그 백성들의 흐름이 민심의 흐름이 누구에게로 쏠릴까? 이거 굉장히 관심 기울이게 되죠. 뭐 그런 시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가 보면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폐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때가 베드로에겐 정확히 세 번째 투옥이 되는 붙잡히는 체포의 순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와 방식으로 그가 풀려납니다. 아무 해를 받지 않고 그대로 풀려나요. 헤롯이 그걸 너무 잘 알죠.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자기 정치적인 여정에 굉장한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단단히 묵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지난 후에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키냐면 군산 4시 4교대로 16명이 하루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붙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기록이 나오는데 한쪽 팔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이제 사슬을 채웠겠죠. 또 그 나머지 끝은 로마 군사든지 관리가 한쪽 발에 채워요.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둘이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나머지 병사는 옥문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그를 봉쇄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내일이면 이제 처형 집행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7절 서두에 보면, 7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시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병사 둘이 자기 양팔에 사슬을 묶어서 같이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그가 지금 사형을, 처형을 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지하 3층 밑에 하옥에 갇혀져 있어요. 원래 이제 감옥은 지하에 주로 만들어지는데 3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상옥, 중옥, 하옥. 그래서 하옥은 누구만 가두어지는 공간인가 하면 중범죄자들이나 사형을 앞에 둔 죄수들만 가두어지는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추러갈 수 있는 길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 옆에 사람이 자기 양팔에 사슬을 묶고 같이 누워 있어요. 바로 코앞에는 두 병사가 그 광경을 또 지켜 서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사방을 둘러봐도 습기가 가득히 배어나오는 그 3층 지하에 깜깜한 벽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 성경의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7절 보세요. 호련히. 자, 앞을 잠깐 볼까요? 호련히. 호련이라는 말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호련히.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뭐 갑자기 뜬금없이를 포함한 개념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이 성경 기자가 원래 쓴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호련히라는 말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보라.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가 하면 지금부터 보라 그 뜻입니다. 지금부터 보라. 베드로라는 한 인생의 지금 끝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여지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도 작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철저히 갇혀져 있고 묶여져 있는지를 성경 기자가 유독 세밀하게 기술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뒤엎어버리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보라.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죠?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이 막히고 담이 막히고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으로 인생 막다른 길에 던져졌다 싶을 때 사람으로는 답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인생 몇 번 겪죠. 그때는 누가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대반전의 단어가 호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공연히 붙여진 수식어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보라. 누가 일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천 명의 성도들의 각가지 사연 속에도 하나님은 머리칼까지 세심바 되신 섬세함으로 여러분들의 칠흑같은 상황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다 설교 잊어버려도 호련이라는 단어 하나 붙들고 일어나도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이게 말씀해 주는 힘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분의 의지와 영원하신 고집으로 성취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밑에서부터 뜨겁게 올라오는 말씀이 주는 격려와 위로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련이. 보통 단어가 아니죠? 호련이.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거든 책상 앞에다가 써놓으세요. 호련이. 그걸 묵상하면서 바라볼 때마다 절망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렇지.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지. 2층의 성도님들, 아멘? 네, 호련이. 저는 이 단어 앞에 침묵하고 한참 눈을 감고 있었어요. 호련이. 우리 3.1교회가 호련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한복판에 호련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 이 단어에 이런 심오한 반전이 있을 줄이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다. 7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자, 앞을 보세요. 베드로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상상을 하지 아니 알 수가 없어요. 뭘까요? 우리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 속에 잠이 와요? 내일 죽어요. 응? 잠이 와요? 어떤 분은 이제 그 책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베드로의 믿음. 여호와께서 살아가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을 믿고 그는 깊이 잠들 수가 있었다. 글쎄, 뭐 우기면 뭐 안 되는 말은 또 아닌데 과연 오늘 이 맥락에서 하고 싶은 초점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그런 시달리고 신문받고 고문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골아 떨어졌나? 여러분, 두들겨 맞고 신문당하면 더 못 자요. 온 데가 쑤셔서. 아니면 또 하나의 방향이 송목사처럼 둔했거나. 저 자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거 네가 자는 거냐? 그게 혼수 상태지. 저는 잠을 굉장히 깊게 잡니다. 잠을 많이 자는 스타일은 아닌데 한번 잠들면 진짜 난리가 나도 몰라요. 깊게 자요. 둔해서 그런 걸까? 자, 어느 쪽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베드로가 여기 이렇게 깊이 잠든 섬세한 상황을 성경 기자가 왜 일부러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의외로 답이 간단한 데 있어요. 여러분, 이 추록을 위해서 베드로가 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아무것도 계획을 한 것도 없고 여기서 어디 빠져나갈 궁리를 감히 했겠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보라라는 말 속에, 호련이라는 말 속에 누구의 일하심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고백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아멘까지는 잘하고 돌아가시는데 또 현장과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행동과 반응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실은 호련이라는 이 뜬금없는 반전의 단어와 연결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체포는 누구의 죽음으로 촉발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촉발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갇힙니다. 이게 이제 한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렇게 천사를 동원하셔 깊이 잠든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서 그를 추록시킬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야고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고보는 왜 죽여요? 칼로 칠라 그러면 칼이 뚝 부러지던가 뭐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야고보의 죽음과 연결된 베드로의 등장이 의미가 생깁니다. 왜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자로 만드시고 베드로는 살려두시는가? 베드로는 건져내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더 잘 준비됐는데 우리가 볼 땐 더 반듯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계속 막고 묻어버릴 때가 있고,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계속 그렁저렁 몰고 가시고 쓰세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눈을 하나 열어둘 필요가 있어. 그겁니다. 제가 우리 남자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1.1 사태 아시죠? 모르시나요? 북쪽에 무장한 그 테러 집단이 공비가, 그걸 공비라 그래요? 공비가 청와대 뒷산까지 넘어와, 세검전까지 넘어와서 박정희 목을 따겠다고 난리쳤던 적이 있어요. 뭐 온 나라가, 세계가 발칵 뒤집힌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향토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실미도 부대 만들고 또 박 대통령이 이 향토 예비군을 만들었죠. 그때 유일하게 다 사살이 되고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김신조 씨라고 있어요. 그 후에 지금 목사가 되어 있죠. 그분이.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군의 비상이 걸렸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막 제대 명령 받고 위병소 나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 사람은 진짜 접신물에 빠져도 죽는 운을 타고 난 사람이죠. 위병소 나가다가 걸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제대한 지 몇 달 연기됐죠. 모든 군인의 유일한 희망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대하는 날이에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게 군인들의 유일한 구호 아닙니까? 군인들의 모든 꿈은 제대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남자들만 느낌 아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제대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직도 군대 남아서 뺑뺑이 도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누가 좋아요? 말은 제대하는 사람이 좋다 그러는데 우리 인생살이 속에는 그 감각이 안 들어오죠. 그럼 여기 지금 제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고보죠. 야고보 제대했잖아요. 아직도 복무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계속 또 끄집어내고 끄집어내고 계속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가게 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누가 진짜 난 거예요? 이제 감이 들어오세요? 이게 정확히 하나님 시각에서의 영적인 그림이에요. 제대하는 사람이 100번 낫죠. 후에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마음은 빨리 나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마음은. 그래서 그는 늘 아버지 집을 향한 그리움을 떠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떠난다. 그 떠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전장의 현장에서 병사들이 험한 전투 속에 임시 장막에 살다가 이제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고향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텐트를 걷을 때 그래야 짐이 싸지잖아요. 그 텐트에 묶여있는 줄을 풉니다. 딱 풀어요. 아나로세우스. 이 줄을 풀 때 떠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사들이 전쟁을 끝내고 내 어머니, 내 아내들이 기다리는, 아내들이 아니죠. 내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텐트에 묶인 줄을 풀 때 1. 마지못해 푼다. 2. 죽지 못해 푼다. 3. 어쩔 수 없이 푼다. 4. 소풍을 떠나는 소년의 설레임처럼 푼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몇 번? 4번이죠.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설레임. 바울은 아버지 집을 향한 그리움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남아있는 게 괴롭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야고보는 제대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직도 그가 이 초대교회의 단단한 기초와 안정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으면 또 끄집어내서 길을 걷게 하시고 너 아직 복무기간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난 거예요? 예? 남자분들만 누가 난 거예요? 야고보가 100번 났죠. 그런 시각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우리를 걷게 하시고 남겨두실 때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 속에 깎고 빚어질 내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남겨두세요. 너 지금 그 꼬라지 가가지고는 벌거벗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좀 모양 갖추고 가라. 그래서 더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시는 이 사명의 길이 있기에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울 사람은 시체가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울어야 돼요. 우리가 시체를 위해 우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고인들은 제대한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지. 말로 하자면 머릿속으로는 동의가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그 애매한 표정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은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아직도 뭔 일인지 자기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이제야 정신이 듭니다. 거리로 나와서 정신이 들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앞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제 추록을 해서 갔어요. 문을 똑똑똑똑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롯데가 아닙니다,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담임 목사다, 베드로다. 그러니까 아이 얘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야 될 텐데 열어주지도 못하고 너무 놀래서 뛰어들어가가지고 성도들한테 담임 목사님 나오셨다고 야단을 치니까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너무 슬픈 나머지 헛것을 보았구나. 그러니까 힘써 참말이라 하니까 너 유령본 거 아니냐?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 성도들 여기 왜 모여 있어요? 예? 5절 보세요. 5절. 5절 우리 찬양대만 시작. 여기 왜 모여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러면 베드로 선생님이 그 감옥에서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금 문 앞에 나와 섰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안 믿어요. 네가 헛것봤구나. 자, 이런 참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를 성경 기자가 왜 기록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철저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참 어처구니 없는 결과지만 따라서 합니다. 이건 꼭 따라해야 됩니다. 이런 형편없는 기도도 응답하신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인사하세요. 응?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한 설교를 할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그러면 기도의 의미가 우리에게 뭔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문제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해야 됩니까? 저 경부선 타고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무슨 그 출판사 하나 건물이 있어요. 땡땡 출판사라고. 그 건물에 이런 기도문, 이런 글귀가 붙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문구가 하나 쭉 길게 붙어져 있어요. 그냥 앞만 보시느라고 그런 거 잘 안 보이시죠? 예. 앞만 보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기도의 시간이 있고 특별히 세상이 말하는 불금, 불타는 금요일날 10시부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여러분들이 모두 나오셔서 형편없는 기도라도 부르짖고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 생애 속에 홀연히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 앞에 그 기적을 한 주간도 경험하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한절 한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점원을 나서기 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헤어지십시다. 그렇습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답답합니까? 머리가 하얗습니까? 여러분, 호련히 자 여기서부터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철저히 시작해 하셨고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것처럼 또 이런 형편없는 기도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의 손에 만져지게 하시고 깎아지게 하시고 빚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내 인생에 명하신 그 비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순례길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부른다며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절망에 놓여있는 성도들, 답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 여기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속에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고 감격으로 다가와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역사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